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데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구별된 삶의 모델이 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오늘 본문하고 내일 묵상할 36장이 여호야김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아들인데 순서가 요시아,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34장까지는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을 묵상하다가 35장, 36장에서는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여호야김 왕 때 일어난 일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뒤로 가면 다시 시드기야 때 일어난 이 이야기를 쭉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근데 왜 중간에 생뚱맞게 여호야김 때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사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야김이라는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는 이를테면 최종적인 멸망보다 한 그래도 한 15년쯤 전, 한 20여 년쯤 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는 거죠. 기회가 있어요. 망하기 전에 기회가 있는 거죠. 기회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더 이상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호야김 때는 아직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이게 회개할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아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참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스스로 사역을 하면서 늘 깊이 탄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깨우치시고 돌아오라 그래도요 안 들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응답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관심이 없어요. 반 고흐라는 분이 유명한 화가잖아요. 그분이 그린 그림 중에 연필하고 펜으로 그린 거거든요. 신자석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지금 예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랑 뭐가 달라요?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이 사람들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뭐 하는 시간 같아요? 기도 시간일까요? 찬송 시간일까요? 설교 듣는 시간일까요? 최소한 찬송 부르는 시간은 아니죠. 기도하는 시간 같지도 않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배 시간인 거죠. 예배 시간. 지금 예배 시간의 신자석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제가 저 그림을 보면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아마 그러니까 200년 전이나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지금 다 여러분은 아무도 지금 졸지 않고 다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누가 어떤 화가가 우리를 그리면 엄청 경건한 모습으로 그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장 바티스트 그레즈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유명한 화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성경 읽어주는 남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식구가 좀 많아요. 자식이 많아요. 잘 안 보이세요? 아버지가 지금 성경을 읽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 아이들이 있고 아마 부인인 것 같고 아마 무슨 어머니나 장모님쯤 되겠죠.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도 이게 참 이게 마음이 조금 아팠는데 시선이 다 멍 때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이제 성경을 읽어주려고 하는 거죠. 200년 전에 드문 일이었어요. 집에 성경 가지고 있는 것도 드문 일이에요. 200년 전에는. 그런데 하여튼 성경을 읽어주려고 하는데 이 화가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같이 넋이 나간 얼굴인 거죠. 어려운 일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3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도 안 듣고 거절하고 대항하고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회개할 줄 모르는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종의 시청각 교육을 하려고 하세요.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다가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어요.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와라. 그래서 성전 어느 방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보시면 3절에 레갑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불러왔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어느 방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에서 포도주를 이제 부어놓은 잔을 펼쳐놓고 이제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이 자기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어른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절대로 포도주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포도주만 먹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명령대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자 5절부터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정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 조상 요나답이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죠. 그래서 8절, 9절, 10절을 보면 똑같이 여러분 지난번에 출애굽기 묵상할 때 마치 복명복창하듯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8절, 9절, 10절 다섯 가지 명령을 자기들이 받았는데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해가지고 평생 동안 포도주 마시지 않고 살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갖지 않고 장막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레갑 후손들의 태도를 보시면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을 이 레갑의 후손들이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조상의 명령도 이 레갑의 후손들은 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줄 모르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14절에서 16절에 어떤 말씀이 반복이 되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손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후손들은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14절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15절에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에도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레갑의 후손들은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탄식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부모를 만났는데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가 이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제는 제가 어떤 부모를 만났는데 자녀가 어떻게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근심이 되기도 하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 우리는 근심이 되는 자녀일지 기쁨이 되는 자녀일지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자녀들 때문에 기뻐한 적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근심한 적도 있죠. 하늘 아버지께 우리는 어떤 자녀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냐 아니면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자녀냐 하는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는 이런 거 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거의 한 200년쯤 돼요. 한 200년, 250년 기간 동안 그 명령을 잘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니 레갑의 후손들은 자기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저렇게 잘 지키는데 도대체 내 자식은 뭐야?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레가브의 아들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또 그 후손들이 그 레가브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을 잘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그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그거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레가브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 이야기가 열왕기하 9장 10장에 나와요. 제가 어제 공지 보내면서 그 본문도 한번 읽어보세요 했는데, 한번 그 공지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본문 읽은 거 말고 공지 보신 분. 공지를 안 보시는군요. 토요일 저녁에 보내는 주일 준비를 위한 공지. 공지를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공지를 내가 받았다, 구역장에게. 안 받았다. 어느 구역이에요, 지금? 구역장 이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토요일 저녁에 공지 보내는 거 잘, 하여튼 잘 읽어보세요. 어제 제가 공지 보내면서 내일 본문은 35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10장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나 읽어봤다. 제가 커피 한 잔 드립니다. 제가 최혜원 집사님에게 커피 한 잔. 또 있습니까? 각국 정숙 권사님께 커피 한 잔. 또 우리 사모님께도 커피 한 잔.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다섯 잔까지는 쏠 수 있습니다. 우선 세 잔으로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세 잔. 하여튼 아이고 불쌍한 박용태. 예. 이제 읽어보라 그래도 이제 안 읽어보는 분도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하여튼 근데 열왕기하 9장 10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열왕기하 9장 10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합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인데요, 그러니까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합이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의 통치 이념으로 도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합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얼마나 고생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길게 나와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왜 바알 신앙을 통치 이념으로 도입했느냐? 바알 신앙은요, 고대 가나안의 토속 신앙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바알 신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도입했을 때 부자가 되는 것,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알이 가르치는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과는 전혀 달라요. 이를테면 성경은, 율법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고, 그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뭐 스스로를 희생하고 뭐 이런 삶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알은 아닌 거예요. 바알은 하여튼 부자가 되는 것,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를 위해서 무슨 일인지 해도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의미에서 욕망을 부추기고 경쟁을 가르치는 신이 바알이었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늘 남신 여신이거든요.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한 세트로 다녀요. 그래서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그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알이었던 거예요. 이 바알이 가르치는 그 길은요, 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길과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북이스라엘이요, 엄청 부강해졌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진짜. 영향력이 커졌어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이게 좀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일.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간 거죠. 그러면 망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안 망할 때도 많아요. 안 망할 때도 많은 거죠. 이게 좀 어려워요. 하나님을 배신해서 정말 세상의 종이 되어서 부자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강해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망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안 망하고 진짜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가 어디 가면 다 코리아라 그러잖아요. 고려라는 거예요. 고려. 고려가 왜 유명했냐면 고려는요. 이 세계 어떻게 보면 이 하여튼 벽난도를 중심으로 무역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저 동남아 지역에 고려 상단이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 무역 상단이 막 찾아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려가 또 이 원나라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고려가 알려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코리아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합 집이 망한 뒤에도 맨날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오므리의 집이라고. 오므리가 누구냐면 아합의 아버지예요. 그 시절에는 자식이 유명하면 아버지가 유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다 외국 다른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를 정도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그래서 세상의 종이 되면 이게 삶의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아요. 믿음을 떠나서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면 망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망하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더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거 위험한 일입니다. 그거 위험한 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힘든 일이고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재미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속지 마세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속지 말아야 되는데 속아요.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세상의 화려함을 더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면 망해야 되는데 예배 빼먹으면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멀쩡해요. 그냥 11조 다 빼먹어도 멀쩡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합 시대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거절하고 바알 신앙을 따라서 바알이 가르치는 대로 화려하고 풍요롭게 부자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최고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그런데 그런 정신을 이 아합과 이세벨이 조직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에 심은 거죠. 예후가 그런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엘리사가 뒤에서 배후 조정한 것 같아요. 엘리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냥 두면 안 된다. 예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반란을 일으켜라. 이렇게 엘리사가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후가 앞장서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예후가 아합에 대항해서 그 바알 신앙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킬 때 예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요나답이라고 나오고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여호나답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요나답과 여호나답이 같은 이름을 우리말로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요나답 혹은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고귀하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은 나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아합을 그러니까 아합이 바알 정신으로 온 세상을 뒤덮었을 때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 여호나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후가 아합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이 예후의 아주 강력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보면 예후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막 이제 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어요. 그의 안부를 물으면서 예후가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처럼 너도 진실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 나하고 같은 마음이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여호나답이 그렇다 했더니 예후가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그래가지고 예후가 이 여호나답을 자기 병거에 끌어올려서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 여호나답이요 예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여호나답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여호나답과 손을 잡고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했어요. 반란을 일으키는데 성공. 그래가지고 아합을 죽이는데 성공. 아합의 아들을 죽이는데 성공. 이세벨을 죽이는데 성공. 이렇게 해가지고 여튼 성공했어. 성공.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무너뜨리고 왕이 돼가지고요 28년을 통치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데 성공하고 그 반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사람이 이제 공신이 되죠. 공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지지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성공한 거죠. 그러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새로운 개국 공신이 되는. 그래가지고 아주 떵떵거리고 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레가바의 아들 요나답이 떵떵거리고 살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가 지지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성공했지만 권력과 거리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레가바의 아들 요나답은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성공을 했지만 저 권력의 단맛을 내가 누릴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레가바의 아들 요나답은 비록 자기가 지지한 사람이 왕이 되었지만 그 권력의 주변에서 권력의 단맛에 취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후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 저 예후가 혹은 북이스라엘이 권력이 제공하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너는 포도주도 먹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뭔가 멋진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거죠. 뭔가 많은 것을 누리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레가바의 아들 요나답은 뭔가 힘을 가지고 뭔가를 누린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들, 후손들에게 다섯 가지 금지. 절대로 포도주 먹지 마라. 집도 짓지 마라. 파종도 하지 말아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우리 3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가베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자, 7절도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리고 레가바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이 요나답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최소한 200년이거든요. 200년. 한 200년, 250년 돼요. 그 200년 세월 동안 이 명령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그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이고, 이 포도주라는 것이요, 우리 시대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여튼 포도주가 술이기도 했지만 뭔가 격식 있는 식사를 할 때는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모든 기쁨의 원천이 포도주였어요. 우리가 민수기 6장 보면 나시린 이야기 있잖아요. 민수기 6장의 나시린은 레위인이 아니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나시린에게 제일 먼저 금지되는 것이 뭐냐면 포도주. 포도 열매로 만든 거는 어떤 것도 먹을 수 없는. 왜 그게 금지가 되느냐. 이게 기쁨의 원천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인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금지한다는 거는 이게 문화가 달라요. 포도주를 금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문화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술인데 이게 우리 문화의 술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포도주가. 그러니까 모든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텔레비전을 안 본다? 이렇게 아니면 무슨 유튜브를 안 본다? 뭐 이런 의미가 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음식이기는 한데 이게 단순한 음식 음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금욕, 절제 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이나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는다. 집이나 포도원은 모든 안정적인 삶의 기본적인 토대였어요. 이 모든 안정적인 삶의 기본적인 토대를 포기한다는 거죠.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 시대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걷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장막에 살아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사는 거죠. 아니면 광야를 여행했던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장막에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안정적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 레가브의 아들 요나답은 자기 자녀들에게, 야, 니들 저 가나안 문화, 저 화려하고 풍요로움을 따라가는 저런 바알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나그네로 하나님께만 소망두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을 이 레가브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이 200년 동안 잘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예루살렘과 자기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이 레갑의 후손들을 대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가브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순종한 것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 화려한 소비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화려한 소비 문화 속에 살면서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문화, 이 화려한 소비주의 문화를 일러서 바알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이 바알의 정신, 바알과 아세라가 지배하는 시대가 추구했던 정신과 이 자본주의 물질 문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혹은 더 부자,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를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 왜 그 오징어 게임 엄청 유명한 영화라 그러잖아요. 그 무슨 뭐 기생충 이거 뭐 세계 영화제에나 상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K 문화 뭐 이거 얼마나 뭐 멋진가, 혹은 K-팝 뭐 한류 뭐 이런 무슨 뭐 이렇게 춤추는 문화 뭐 그런 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무슨 뭐 BTS 뭐 아니면 또 무슨 여자 그룹도 있던데 뭐 유명한. 그런데요, 그래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데 그런 아이돌 그룹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오히려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뭐 무슨 그런 이런 그런 경쟁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상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 문화는 그렇게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에 대하여 박수갈채는 보내지만 그 경쟁에서 떨어져 나가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은 패배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는 시대예요. 우리가 오히려 그런 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무서운 세상이에요.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이 묘사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는데 어디 나가서 상 받았다, 어디서 뭐 1등 했다는 거에 대해서 박수갈채만 보낼 뿐이지 그 영화가 묘사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잔인한 경쟁적인 문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참 어려운지 몰라요. 이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성공했어요. 그런데요. 금송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재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재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은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는 없애지 않았어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는 여로보암이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왜 예후는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을까요? 이 금송아지는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는 이를테면 굳이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돼. 뭐 예루살렘까지 그 피곤하게 갈 일이 뭐가 있어.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 이 베들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로보암이 주장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 굳이 예루살렘까지 찾아갈 이유가 뭐 있어.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예배로 충분해. 이제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죠. 굳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네 순종하지 않으네 그게 따질 게 뭐가 있느냐. 예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예배를 베델과 단에 가서 하라 이거죠.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예배하고 난 뒤에 나 예배했다. 이제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당 갔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예배를 드렸다. 내가 주일 헌금도 했다. 내가 뭘 했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했다.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거를 했다 하지 않았다 그거를 자꾸 중요하게 여기면 내가 한 거를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는 네가 주일 예배를 드렸느냐, 네가 뭐 헌금을 했느냐, 네가 뭐를 했느냐 이거 질문하시기보다 더 근원적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니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옆 사람에 이렇게 질문 한번 해.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이 이제 설교가 마칠 때가 돼가는데 점점 그 반 고흐가 그림 비슷한 모양이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고흐의 그림 비슷한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눈을 딱 뜨고 딱 몸을 한번 풀어보세요. 딱 몸 풀고 엉덩이는 의자 뒤로 놓고 몸은 앞으로 살짝 고개는 살짝 들고 입은 약간 벌리고 이렇게 자. 고흐 그림 비슷해진다니까요. 여기다가 또 그림을 하나 출력을 해서 그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설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다. 주일 예배당 갔다 왔다. 내가 헌금을 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기를 네가 뭐를 했느냐 이거를 질문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하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 내가 예배는 드렸어. 내가 주일 헌금은 했어. 이런 걸로. 근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애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느냐? 그건 아닌 거죠.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전긍긍해요. 불안해요.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벌 받지 않을 길을 자꾸 찾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벌 받지 않는 길. 그래서 어려움을 면하는 길을 자꾸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어제 예레미야 34장을 읽으면 시드기야 때 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시드기야 때 이게 바벨론이 이제 포위하고 이제 나라가 무너질 지경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이 스스로를 반성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년도 안 지키고 희년도 안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 그게 율법이 기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언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법이 모든 율법의 기초인데 그중에 하나가 뭐 이제 가난해진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몸을 파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히브리인은 노예를 부릴 수 없다. 6년 부리더라도 7년째 되면 빚도 다 탕감해주고 자유를 줘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율법의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가 부패하면 빈부격차가 커지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살 길이 없어서 결국 자기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튼 6년을 부리더라도 노예처럼 부리면 안 되고 잘 대접하고 그래서 안식일 지키면 왜 자기만 쉬는 게 아니고 집안에 있는 노예와 뭐 객과 뭐 무슨 짐승까지 다 쉬게 하는 게 이 총체적인 난국인 거예요. 근데 여하튼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면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자 해가지고 노예들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들을 다 풀어줬어요. 근데 문제는 바빌론이 3년 동안 포위하다가 잠깐 포위가 풀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등에 이제 불이 꺼진 거지. 그런데 노예를 풀어줬어요. 괜히 풀어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히 풀어줬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34장 10절 11절을 보면 노예를 자유롭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뭐 하고 난 뒤에도 별거 없는 거죠. 괜찮아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풀어준 노예를 다시 잡아온 거예요. 얼마나 얄팍해요. 얼마나 얄팍해요. 문제가 생기니까 정신을 차려요. 아, 기도해야지. 기도 좀 하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한다는 거잖아요. 평소에 안 나오던 사람이 기도하러 나오면 그게 또 걱정이에요. 아휴, 어려워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안 나오던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하는 게 그래 수요 기도에 나오는 거 좋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 계속 나와야지 계속. 근데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해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럼 계속 순종해야지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얄팍해지기 쉬운지 몰라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너 뭘 했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거죠. 그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뭔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그거 중요한 일인데 그냥 육체와 마음의 원한으로 살다가 문제가 안 생기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뭐 그냥 뭐 교회 이름만 있을 뿐이고 주일에 예배만 나올 뿐이고 그야말로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수단과 방법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남들 앞에 큰 소리치며 사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거죠. 그래서 성공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성공은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겨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죠.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요나답은 반란을 일으키는데 성공해가지고 큰 힘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는데 아, 이 힘이라는 것이 위험한 거구나. 안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구나. 이 바알의 문화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자기도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후손들에게도 장막에 살아라. 나그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더 풍요롭고 더 화려하고 더 넉넉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아라. 자기 후손들에게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성공하는 것이 네 인생의 목표가 아니야. 너 부자로 화려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네 인생의 목표가 아니야. 네 인생의 목표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옆에 자식이 앉아 있어요. 지금 옆에. 자기 옆에, 자, 옆에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에게 지금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잘 됐네. 하은이 오랜만에 그 말 들으러 온 거예요, 지금 옆에. 자, 옆에 자식이 앉아 있는 부모는 좋은 거예요. 자, 옆에 자식이 앉아 있으면 딱 그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야. 이렇게. 응?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식이 그렇게 말을. 그리고 그렇게 사는 본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시대에 많은 부모들이요, 자기가 자식에게 하나님 노릇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식들 앞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다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못하는 게 있어야 돼요. 부모여도 아버지여도 안 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하나님이 금하신 걸 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의 어른이에요. 통제가 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저거는 안 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아 저거는 반드시 예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본 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를 자식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있고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 부모는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거든요. 레가바의 아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포도주 먹지 말고 집 짓지 말고 어? 나그네처럼 장막에 살아라. 말만 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겠죠. 권력의 정점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주목하면서 더욱이 예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여호와는 고귀하시다 고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이 요나답이 비록 개국 공신이 될 수 있었지만 거리를 두고 나그네로 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저 바알의 지배를 받는, 이 금송아지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주목하면서 절대로 저런 가나안의 문화에 따라가지 말아라. 이 후손들에게 명령, 그 레가보의 후손들이 그 명령을 잘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귀해요. 우리도 바알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의 기준을 정하고 지키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구별된 삶, 그냥 화려하고 풍요로운 세상 문화의 종노릇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소박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